지금부터 한인 중독 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회복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담에 나오신 분은 이혜왕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뭐 날씨도 좀 더웠고.
그렇죠.
예, 요새 그 이거 지진 날씨라고 그래야 되게요. 예, 춥고 더우고 그런
거. 네. 네. 어, 큰일 났네요.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관련된 사연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해보겠는데요. 오늘도 또 사연을 갖고 오셨습니다. 제가 한 사연을 읽겠습니다. 사연 제목은 남편의 술 때문에네요.
네, 네.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가 18년 되었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딸과 아들을 두고 있는데 남편은 술만 마시면 자제력이 없어서 큰 걱정입니다. 술을 마시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필름도 끊기고 술을 마시고 와서 아이들과 저에게도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 다음 날이면 전혀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한 번은 누나가 싸움을 말리는데 말리는 누나도 취중에 때렸습니다. 그러나 태연하게도 언제 그랬냐 하고 뻔뻔하게 얼굴도 잘 들고 다녀서 함께 사는 저만 얼굴을 못 들고 죄지은 사람처럼 다니고 이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을 나가려고 해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나가려고 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술 마신 다음 날에는 무릎까지 꿇고 빌더라고요. 빌면 뭐 하냐고요? 한두 번은 조금 마시다가 또 폭주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기억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신경정신과라도 같이 가자고도 했는데 신경질만 냅니다. 술에 취하면 누구를 잡으려 다닌다는 말을 많이 하고요. 돌아가신 아버님을 만났다고도 하고요. 자신은 죽는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남편만 술을 안 마시면 우리 집과 시댁, 친정집이 모두 조용하게 잘 살 것 같은데 남편 한 사람 때문에 말이 아닙니다. 한 번은 어느 종교단체에 가봤는데요. 정말 저에게는 남편의 증세가 환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할 적마다 말로만 끊는다고 약속하고요. 실천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의 입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신경정신과라도 같이 가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문제로 입원은 못 시키더라도 약물 치료라도 받게 하고 싶거든요. 몇 년 전에 약국에서 알코올 스탑이란 약을 구입했는데 본인이 의지가 없어서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어느 상담실에 가서 이 약 이야기를 했다가 혼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이런 사연이거든요. 자, 사연 한 가지 한 가지를 들려드릴 때마다 정말 딱한 사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교사님, 이 사연을 들으신 마음 어떠세요?
예, 한마디로 참 처참하신 그 상황이시죠. 남편의 추종을 피해서 나가서 따로 생활을 하시려고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시다고 하셨고 술을 하신 다음에는 잠을 자지 못하게 잔소리를 되풀이하시고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시는 분 혹은 폭력을 휘두르시는 분 참으로 그 술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향이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사연을 주신 분의 남편분은 그 폭력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 날 기억을 본인이 하신 일을 그 기억을 못 하시고 부인의 그 힘드신 마음에 무엇으로 그렇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그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열심히 회복 방송을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이런 딱한 사연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으로 우리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날부터도 더 열심히 실장님하고 저가 한번 호흡을 맞춰서 더 열심히 방송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 교사님, 이 알코올 중독 되신 분들이 술에 그렇게 취해 있을 때요,
네.
자기가 한 행동을 기억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오늘 이 사연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요.
네.
근데 왜 기억력을 상실한다고 보세요?
그 대부분 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기억력을 상실하는 거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기억력 상실은 마치 우리가 건망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 비슷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이러한 기억력 상실은 술 중독자에게는 죄의식을 더해줘요. 내가 분명히 그런 행동을 했다는데 나는 기억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죄의식 때문에 술을 더하게 되는 요인도 만들어주고
네.
기억력 상실은 의학적으로 볼 때 어떤 특정한 기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억했던 것을 완전히 다 상실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때 그 기억한 것을 다시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다고만 보고
네.
또 의학적으로는 그 중앙관자놀이와 대뇌 피질 간의 그 상호 인터랙션에 그 이상이 있어서 기억력 상실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자신도 자기가 언제 기억력이 상실되었는지를 잘 알 수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해요.
네.
영어로는 블랙아웃. 그래서 이 기억력 상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 기억력 상실, 영어로 말하면 true blackout.
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부분적인 기억 상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네. fragmental blackout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날 그 아침에 술에서 깬 사람이 간밤에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요. 어떻게 그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은 제대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참 그 이해 못 하시는 거죠.
네.
참 그 우리 실장님께서 아주 예리한 그 질문을 지금 주셨어요.
그런가요?
예. 근데 그 있잖아요. 왜 기억력 상실 못 하는 사람이 그때는 어떻게 치유하느냐?
했어요.
예.
네.
근데 기억력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단기적인, 즉, 영어로만 current or short-term memory. 그때는 기억할 수 있는 그 메모리가 있고, 또 그것을 한 지나간 다음에 long-term memory, 장기적으로 그걸 기억하는 컴퓨터 모양, 예, 그런 기억력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실 그 당시에는 전보선 때 그 집 거리가 얼마고 그런 스트리트 이런 것 같은 것이 그 순간순간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집을 오셨는데 그 다음날에 어떻게 집에 왔는지 혹은 차를 어떻게 들이받았는지 그것을 또 남한테 와서 어떻게 부인한테 행필 부렸는지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해서 집에 오실 동안은 술 잡실 동안은 기억력에 쇼트텀 메모리는 있었다.
네.
그런데 자고 나서는 그것을 롱텀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못했다.
네.
그런
네.
역할이죠.
이게 한국 분들만이 아니고요. 외국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술을 안 마셨을 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요.
네.
술만 마셨다 하면 정말 모든 거 다 부수고 때리고 이런다는 얘기를 저도 가까운 사람한테서 들은 적이 있어요. 외국
맞습니다.
사람으로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그 사연을 읽으면서요. 그 주부님께서 그 남편분이 술에 취하시면 폭력을 휘두르시고 심지어는 싸움을 말리시는 누님을 때린 적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주부님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우선 그 남편분께서 취중에 폭력을 휘두르시거나 그 다음 날이면 전혀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이런 것은 이해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부인께서 다 알면서도 이렇게 고집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코올 중독을 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령 밖에서 술을 들고 집에까지 잘 찾아오는 현상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무리 술에 취해도 순간순간 기억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에서 깨고 나면은 장기적인 기억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통상이고요.
네.
그래서 남편분은 전혀 누님을 때린 기억을 못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단지 부인이 나중에 당신이 그 예를 들어서 누님을 때렸다고 그걸 설명한 내용으로만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사실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도 덜한 거죠.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자기가 네. 진짜 못하니까 그래서 부인이 얘기하신 것 같이 태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남편 자신이 정말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진실로 자기가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또 남편분은 환자로 회복 도움이 필요하신 거죠. 환자에. 네. 그래서 모든 중독자들은 자신의 병을 인정해야 되고 근데 한 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회복으로 나온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 대부분도 보시면은 가족들이 반강제적으로 성화에 못 이겨서 회복에 그 노는 결과가 있고 또 부인께서는 지금 사연을 주신 부인께서는 같이 사는 저만 얼굴을 못 들고 누님한테요. 죄지은 사람처럼 다니고 남편이 한 행동 때문에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남편분의 그 일로 정서적으로 너무 지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부인의 회복도 필요하시고 네. 남편을 병으로 보셔야죠.
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씩 남편이 이렇게 술에 취하면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데 본인은 기억을 못하니까 그럴 때 좀 이렇게 좀 촬영을 좀 해두는 그런 방법은 좀 없을까요? 그럼 나중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예, 그 한 번 누가 그 행동 심리인가 어디서 그 책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무비 카메라다가 비디오 카메라 계속해서 그 잘못하는 행동을 찍어 놨다가
네.
그걸 보여주는 리플레이 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치료 방법도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이건 뭐 사전에 계획을 하기 전에는 가족이 좀 힘들죠. 예, 근데 그런 네. 것도 자기가 리플레이에서 보면은 부인이 그렇죠. 얘기하는 것보다 생생하게 자기가 그렇죠. 알 수가 있죠.
네. 네. 그럼 지금 성 교사님 말씀에 그 부인의 회복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부인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는 건가요?
아, 이제 부인한테 무슨 잘못이 계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없고요.
네.
남편이 그렇게 되신 것은 절대 부인의 잘못이 아니십니다. 근데
네.
대부분 부인들이 두 가지로 나오세요. 내가 혹시 살림을 잘못해서 이렇게 남편이 저렇게 됐는가 이런 죄의식을 갖기도 하고 또는 내가 계속해서 술을 사들여갖고 그래서 예, 이런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도 회복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중독 과정의 회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남편의 중독자이신 남편의 경우가 필요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부인의 정서적으로 망가지신 것이 회복에 필요합니다. 그 사연을 주신 그 주부님의 경우도 보면 당장은 남편의 심한 거부 반응으로 남편분의 회복 시작은 기대하기가 어려우신 형편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문제를 아신 부인께서는 이렇게 사연을 주실 정도로 문제를 아시니까 회복하실 용기만 가지시면 먼저 부인이 회복을 시작하실 수 있는 것은 좀 보고 있고 부인께서 회복을 시작하시면 부인 자신의 자아심 우선 향상이 되세요. 그리고 남편의 술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고 또 남편분의 회복을 단호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시고 또 남편분의 술을 하시려는 그 입시적 조건도 점차로 줄어들죠. 부인이 많이 아시니까.
네.
만약에 경우에 또 이제 그 남편분이 지난번에 그 사연 주신 것 같이 누님을 때리신 것 같은 다른 사람한테 그 폭력을 휘두르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남편분은 부인의 그 회복 요구를 잘 수락할 수 있게 되죠. 부인이 준비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위기를 맞은다면 대개 사과를 하잖아요. 아까 네. 뭐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예.
그럴 때 가족들이 회복 기간으로 안내를 하셔야죠.
아, 정말 이 모든 중독증 환자 가족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가족이 정말 회복 모임에서 그 회복 그 단계 그걸 꼭 거치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일한 사람들끼리 그런 경험한 사람은 다 여기저기 병원 정신병원 다 갔다 온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하는 방향이 틀렸다면 금방 알거든요.
네.
예.
이런 주부님의 경우 어디에서 어떤 회복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예, 이 주부님께서는 먼저 알코올 회복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분이 그 술 주정을 받아주지 않는 방법을 알으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알코올 관련 세미나 혹은 책자 등을도 좋고 지금 우리들이 그 진행하고 있는 회복 방송과 또 중독증 회복 그 우리가 방송 이미 나간 알코올 가족교실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걸 다시 한번 청취하시고 또 한인 중독증 회복 서비스에서 그 있는 회복 사이트에 여러 가지 알코올 가족교실이 있어요. 텍스트로 그런 것도 보시고. 또 어느 정도 회복 내용과 방향을 아신 다음에는 그래도 가까운 그 알코올 상담 기관이나 또는 그 알코올 가족 회복 모임에 참여하시면 이럴 때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했는가 그걸 보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로 저는 네, 보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이렇게 부인만이라도 먼저 회복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가정에서 여태껏 남편분의 그 술을 병으로 보시지 못한 그 일에 종지부가 이제 끊어지게 네, 되죠.
그러니까 예, 병으로 보게 된다 이거죠.
예, 병으로 네, 보고 저 사람을 불쌍하게 보고 좀 환자니까 어떻게 해갔다 이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녀들도 엄마의 그 여태까지 쉬쉬하면서 아빠 술 먹는 거 이웃집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수치심만 몰고던 것을 회복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자녀들도 아주 푸른 꿈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네,
또 제가 회복사를 해오면서 마음 아픈 일은 이런 게 있어요. 중독자 가족분들이 꼭 아셔야 할 이런 회복 내용과 그런 것을 이제 회복 사이트 주소 같은 걸 어떤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 올려놓으면은 바로 삭제들을 해버리세요.
아.
예, 자기네들 그 사이트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한 번 그 얼마 전에 제가 잡지에 한 번 이것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 잡지에서 몰래 찢어가지고 그 부분만 그래서 그걸 집에 와서 전화를 저한테 걸으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독자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잘 아신다면 그렇게 함부로 삭제하시거나 이건 무슨 영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못할 것을 제가 보고 중독자 가족들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그 일반 가정 상담하고는 달라요. 이분들은 당장 생사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가족 전체가 911을 부를 거냐 말 거냐 할 그런 위험에 있어요. 그래서 더러 중독 문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위안이나 격려조로만 답변 글을 올리시는 일도 좀 지양돼야 되고 중독자 그 이웃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좀 이런 기관을 알려주시고 미리미리 예,
네,
그리고 내가 모르는 회복 방향이 있는데 괜히 아는 척해서 해서 그분이 몇 년 헤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조금 전에 그 사연에서요 그 주부님이 약국에서 알코올 스탑이라는 약을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약품인가요?
알코올 스탑은 그 알코올 중단을 위한 보조제에 불과해요.
네.
이게 예를 들면 어떤 효용이 있냐면은 이미 알코올을 술을 하는 분이 이 알코올 스탑이라는 약을 복용을 하면은 그 다음에 술을 먹잖아요.
네.
그러면 육체적으로 알코올에 대한 과민 반응을 일으킨대요. 이게 술이 싫어지는 거죠. 막
네,
토하고.
네.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반강제적으로 술을 못 먹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약물 치료는 금단 증상을 보아가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지 지금 이 주부님은 약국에 사갖고 그냥 복용하라고 하는데 아직 복용 안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좀 그런 역할은 있지만 좀 상당히 그 상담도 받으시면서 의사의 지시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게 없겠죠?
그렇죠. 네.
네. 알코올 회복 치료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 알코올 중독 치료에는 지난번에도 가족끼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육체적 의료 및 안정치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심리 정신치료가 있고 신앙 성장이 있고 그다음에 영적 회복 및 성격 변화 추구 같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중독증 회복에는 대개 세 가지 기본 기관이 있어요. 첫째는 병원 치료입니다. 여기에서는 알코올로 인해서 10년, 뭐 15년 잡시는 그 알코올로 인해서 체내 축적된 알코올 성분을 안전하게 추출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네.
또는 술로 나빠지는 뭐 간이나 이런 각 장기를 검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술을 갑자기 안 드시면 육체적인 금단 증상을 느껴서 못 견디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알코올에 비슷한 대치 약품을 투여하죠. 당분간
네,
계속 완화시켜주고 그렇지만 이건 회복 작업은 아니에요. 안정 작업이지. 근데 두 번째가 주거 치료라고 그래서 병원 치료 다음에 바로 가정에 모시고 오면 또 술을 하시니까 어디에 이제 모여서 그런 분들끼리 한 대 합숙하면서 교육을 받고 격리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주거 치료라고 그러죠. 여기에서는 이제 회복 교육도 받으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그러는데 한국에는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상담 기관이 정부에서 많이 보조해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네,
지금 미국의 우리 LA나 이런 쪽에는 지금 미국 기관은 몰라서 한국 기관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이제 기도원 같은 데 이제 의존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대개 4월 5 months 한 4, 5개월 정도만 대개 하고 있고요.
주거 치료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대개 숙식비를 내면서 들어가 계시는 분이
네,
많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가둬놓으면서 안 하는 거는 그건 사실 끄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외래 치료라는 것이 병원 치료와 주거 치료를 다 거치신 분이 집에 와서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아,
그러니까 매주 그 단주 모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와서 이제 그 한두 시간씩 술 끊고서 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고 나는 어떤 그 스트레스 느꼈는데 어떻게 대처했다. 서로가 외로우니까 그때 어울려서 형제같이 그런 그 지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외래치료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한인 선교센터에서 하는 게 그렇게 하고 이 우리가 방송하는 이 모든 내용이 네. 외래치료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네. 그 사연에서요.
네.
정신 심리 치료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알코올 회복 치료에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지요?
네. 그 상담 치료에는 1대1 상담 치료하고 그룹 상담 치료가 있고
네.
다시 그 중독 상담과 정신 심리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정신 심리 상담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그 심리적인 갈등 요인을 그걸 발굴해 갖고 그걸 해소시켜 줘 갖고 자기가 스트레스를 덜 그렇게 해서 그 알코올을 덜하게 하는 거고요. 때로는 항우울성 신경 안정제를 투여해서 그 권장하는 경우도 있죠.
네.
예, 근데 문제는 술을 중단하시게 되면은 중독자는 심한 금단 증상에 시달리게 되는데 처음에 육체적 금단 증상을 그다음에 심리적 금단 증상을 이렇게 차례로 느끼는데 이런 금단 증상이 대개 몇 개월 후까지 차차차 완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이것을 지켜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 항우울성 약품을 투여하면은 이건 마약 같은 거예요.
네.
한번 그걸 복용하시면은 거의 반평생 그걸 복용하셔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습관성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복용하시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성교사님.
네.
근데 이 금단 증상은 어차피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인이 해산할 때 나오는 상고와 같이
네.
자기가 한번 중독증을 거쳤으면은 그걸 관둘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반대 증상이죠.
네.
근데 그거를 극복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네. 자동적으로 낫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은.
네.
근데 그걸 못 견뎌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부 상담자들은 생명에 그 크게 위험이 없는 한두 달 정도 기다렸다가 처방을 하죠. 항우울성 약품을. 그 다음에 그룹 회복 치료는 단주 모임이나 또는 그 우리가 12단계 회복 모임 등을 여기에 해당되고 동일한 문제를 가진 그 사람들끼리 서로가 위로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단계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 모임은 되게 12단계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가장 자기가 마음이 편하고 갖고 온 데가 좋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다니시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독자 가족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할 사항은, 가정에 중독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혹은 뭐 신앙심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혹은 병원을 먼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이 병원에 한번 입원했다 나오신다면, 아무도 안 다니시는 경우 있고 또 재발되거든요.
아.
또 신앙심을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기도원도 갔다 오시간다면 또 다 나왔다고 다시 안 다니시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이 병원 치료, 주거 치료, 외래 치료의 순서를 밟아가시면서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회복은 여러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 우선 환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에서 장기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좋고 그러나 어떤 회복 치료를 병행하시더라도 그 기간에 알코올 중독 치유 경험이 있는가 혹은 우리가 하는 것이 회복 프로그램 12단계 같은 것을 있는가를 확인하신 다음에 보내야지
네.
그냥 너무 수러니까 귀찮으니까 보내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요. 이 사연에 나온 것 같이 가족들이 회복을 권유해도요. 그 중독자들은 회복 시작을 정말 막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좋죠?
아이 잘 보셨어요. 아무리 좋은 회복 치료 기간이 있어도 환자가 회복을 거부하기 때문에 회복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가족이 부인께서 먼저 알코올 가족 모임이나 알코올 상담 기관에 참여해서 극복하신 다음에 남편분을 회복으로 안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예, 그리고 미국 기관에서는 돈을 받고 이런 것만 해주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요.
아.
한국에는 아직 없는데.
네.
그 다음에 남편분께서 건강하시고 술을 몇 주간 안 드시면도 자연히 신진대사로다가 이제 알코올 성분이 체외로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병원 치료까지 안 가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까운 외래 치료부터 먼저 가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미 병원 치료, 주거 치료 다 거친 분도 있거든요, 가족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고 우선 가족부터 가까운 회복 모임에 참석하시는 용기를 가지시면 회복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아시게 되실 것이고 가정의 회복은 이제 시작되는 것으로
네.
되죠.
정말 가족이 참 중요하군요.
아, 그럼요. 네.
네.
예, 남편은 환자이기 때문에.
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다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오늘 더 많이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의 회복 방송 더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후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왕 선교사님의 전화 이제 저도 외웠습니다. 909 지역이고요. 595-1114 909 지역입니다. 595-1114번입니다. LA 인근에 계신 분들은 이혜왕 선교사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수요일에
마약 모임이요.
아, 금요일에
도박 회복 모임이요.
또 토요일에는
인터넷 회복 모임이 있습니다.
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그 네. 중독증 우리 이 회복 방송 홈페이지가 생겼다고요?
예, 이번에 그 이제 크리스천 헬드에서 협조해 주시려 갖고
네.
지금 한 30배 정도 방송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앞으로 더 나가고 그래서 이걸 한 대 모아서 청취자들이 회복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뜨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특징은 지나간 방송을 전부 다 한 대 수록을 했고
네.
또 신문 칼럼도 수록을 했고 그다음에 질문 코너도 만들고 또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은 상담을 사연을 올리시는 그 게시판도 지금 준비하고 계셔서
네.
아마 온라인 회복의 굉장히 개척적인 그런 지금 사명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주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진행의 저는 이은미였고요. 상담의 이혜왕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선교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복과 변화의 광장 베데스다.